제가 이만한 예화를 지금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과거 17세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지금 나누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안 잊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자녀에게 설명해 줄 때도 키워드로 읽는 예종론 첫 번째 키워드 이 예화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래요. 박영선 목사님 사실 무섭게 생기셨어요. 저 1학년 처음 수업 들어오는데 키는 이렇게 홀이 크고 지금은 이제 좀 인자하시게 변하셨지만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때는 정말 파릇파릇하고 그냥 진짜 수업 시간에 욕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겼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근엄한 얼굴로 딱 와가지고 책을 피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났어. 뜬금없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노트북 피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이거는 농담인가? 근데 너무 진지하잖아요. 그래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시체들 향해서 외치는 거야. 이 좀비들아! 그때 이제 시체들아 그랬어요. 근데 좀비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좀비들아! 우리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기로 하셨다. 저기 100m 앞에 축구 골대 보이지? 거기 가서 야도하면 너희를 천국 보내주실 거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다 받아 적었죠. 그 수백 명의 좀비들이 요이 땅 했어요. 그 막 달려가서 축구 골대를 야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퀴즈. 이 좀비들이 구원을 얻은 시점이 언제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좀비들아 그러고 굿뉴스 복음을 선포했을 때냐? 아니면 출발선에 섰을 때냐? 축구 골대 야도했을 때냐? 그거 다 하고 돌아왔을 때냐? 그리고 실제로 1, 2, 3, 4번 손들게 하셨어요. 야, 그런 그렇지. 이게 말로만 듣던 오르도 살루투스구나. 이게 살루티스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구나.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우리 개혁파 전통은 어디에 있을까? 막 눈치 보고. 제 기억에 거의 네 개의 답에 다 고르게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해볼까요? 딱 이 정도 규모 되는데. 정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답은 시체는 천사가 외치는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뒤통수를 콱 맞았죠. 역시 탁월하세요. 이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사형리로 전도하든 뭐 전도폭발을 하든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신했다. 그건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살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시체라면 그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깨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문제는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생명.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사망상태. 우리는 다 영적인 사망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밝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도 내가 살아서 그 빛을 보지 않는 한 그 빛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상은 작정 가운데서 우리의 프리 초이스대로 우리의 자유선택대로 행동하도록 하셨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가만히 보시니까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육체의 생명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결정해서 우리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생명도요 다 우리가 선물로 받아요. 제가 1학년부터 6학년 100명 정도 모아놓고 설교할 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들랬더니 딱 두 놈이 손들었어요. 정신이 없는 놈들이지. 제가 설명을 했더니 얼른 내려요. 1학년부터 6학년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육적인 생명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이후에 내가 젖을 빨고 맛있는 걸 좀 이렇게 줄이면서 건강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건 나의 책임이다 들어가지만 일단 생명을 부여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예정론의 첫 번째 키워드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거지손 예화. 이게 이제 어느 전도 프로그램에도 가르쳐요. 잘 보세요. 거지가 손을 내미는데 부자가 동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는데 100% 그 부자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거지 입장에서 손을 내밀어 그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Beggar's hand. Beggar's hand 아주 유명한 예화죠. 그래서 거지가 최소한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는 행위 정도의 기여를 우리가 구원에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99.9% 돈을 주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은혜지만 최소한 0.1%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 구원에 공로적으로 우리가 기여하는 거다. 이 거지손 비유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할 때 이 비유 써보신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지손을 내미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화는 누가 가장 즐겨 쓴 예화냐면 아르미니우스가 즐겨 쓴 예화예요. 아르미니우스의 예화예요. 와, 그러면은 갑자기 여러분 놀라서 긴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켈빈주의자들이 경계했던 아르미니우스가 쓴 예화니까 이제 우린 못 쓰겠다. 아니요. 똑같은 예화 쓸 수 있어요. 다만 설명의 방식이 틀려요. 여러분, 거지가 손을 내미는 거는 왜 내밀어요? 배가 고파서 내밀어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예화를 쓸 때 한 차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느끼고 보니까 갈증을 느껴요. 배고픔을 느껴요.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푼만 주십시오. 동량하게 돼요. 동량하게 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예화도 쓸 수 있지만 설명 방식이 하나 더 들어간다. 또 하나, 이거 예화도 좀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는 거는 절대 자력으로 못 나옵니다. 철저한 타력 구원이에요.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뭐 헬기를 띄워서 저를 이제 구원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내가 119 덕분에 살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 헬기를 잡았지. 이 정도는 내가 구원에 내가 기여를 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에 우리 안에서의 공로적 근거를 찾는 신학 전통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예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설명 방식이 틀려요. 리얼러트는 이겁니다. 영적인 사망 상태에는 물에 빠져서 내가 빠져있는 줄조차 모르고 둥둥 떠내려가는 시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살려주세요를 통해서 119 구조대가 나를 건졌지만 살려주세요 했기 때문에 내가 산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거죠. 똑같은 예화를 써도 우리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정론의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있고 없고지 생명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분할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최소한 눈 한 짝은 내 힘으로 뜰게요. 그게 말이 돼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번 숨만 쉬어도 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생명은 선물로 주신다. 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히 무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작정을 논의하는 것과 예정이 출발선부터 틀린 겁니다. 또 하나 예정교리의 두 번째 키워드예요. 제가 이 초상권 침해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여쭸는데 이게 혹시 어디 이렇게 동영상으로 되면 이건 좀 가려주세요. 미안하잖아요. 이분 가정을 우리 최덕수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아시죠? 이분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총신대에 나오신 김은득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사모님 되게 예쁘시죠? 사모님 아름다우시고 이분은 아주 잘생기진 않았죠. 이 김은득 목사님이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두 번 깜짝 놀랜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목사인데 되게 웃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느 공동체를 가든 거의 오락부장을 하시고 교회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 새신자반을 맡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새신자가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이분을 보면 막 웃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웃긴 목사님 있는 교회 또 가지 그러고 와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뭐 웃기세요. 그냥 뭐 말이 거의 뭐 코미디예요. 이제 목사가 이렇게 웃겨도 되나 그거에 이제 한번 놀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총신을 졸업할 때 상을 받으셨어요. 총신은 사람이 많잖아요. 경쟁이 치열한데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이 받는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놀랜대요. 공부를 아주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해도 되나.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대학에 다 기숙사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기숙사를 오픈할 때 되면 새학기가 되면 큰 파크에 가가지고 파티를 해. 바베큐 파티 같은 거, 뭐 소세지 파티 이런 걸 하면 이제 신입생 일종의 이제 환영회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부모랑 뭐 1년씩 떨어지고 한 학기 떨어져 있으니까 보통 부모들이 이제 동행을 해요.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 다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정해서 이제 우리 아이를 담당할 담당 목사님을 만나는 거니까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겸손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딸도 부탁하고 아들도 부탁하고 그런 이제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담당자에서 이렇게 수십 명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자기 딸이 이제 켈빈에 들어와서 거기 하면서 이제 교회를 정했는데 다짜고짜 이분을 와가지고 김은득 목사님한테 처음부터 좀 무례하게 아니 도대체 장로교는 왜 쓸데없이 예정론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를 이렇게 다 망하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좀 당혹스럽죠? 첫 만남인데 그것도 자기 딸을 부탁하는 자기는 감리교 권사인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다 장로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예정론이 있어서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 예정받았으면 천국 가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감리교가 많지 않고 장로교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는 거야. 그거를 그냥 첫 만남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래도 그러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좀 무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김은득 목사님이 첫마디가 뭐였냐면 권사님 사실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대요. 상상이 되시죠? 이분 딱 말투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좀 당황을 하더래요. 우리 김은득 목사님이 좀 그렇게 막 감정이 올 때 그걸 이렇게 딱 해학적으로 딱 풀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 사실 우리 그 개혁파 교회는 그냥 성경을 읽는 대로 믿잖아요. 그 예정론이 장로교 뭐 켈빈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줄이 얘기했대요. 예배소서 1장에 보도 하나님께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을 봐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택하셨다. 또 신명기에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게 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서 저희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일단 읽다니까 그러고 너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구나 안 됐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뚱뚱 치면서 근데 권사님 사실이요. 그 아르미니우스의 하나님하고 켈빈의 하나님이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아르미니우스의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아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지옥 가는구나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이렇게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켈빈의 하나님은요 자기가 한번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했으면 목을 비틀어서라도 지옥 구덩이에서 천국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수렁에서 건진, 수렁에서 진창에서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이 목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가는 하나님인데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르미니우스의 그 하나님보다는 켈빈의 하나님에게 좀 가까워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원 문제에 있어서 너무 나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굳어지면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예 그게 또 권사님, 그게 이제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값을 다 치렀다인데 아르미니우스의 하나님은요. 이게 구원을 다 이뤄놓고 완성하신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mere possibility,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르미니우스 구원론 속죄론의 핵심 개념이 mere possibility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최종적인 일이라는 게 아르미니우스 속죄론의 핵심적인 약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렀다 이미 속량을 선언했는데 아르미니우스의 구원론에 따르면 possibility 가능성만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그 가능성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뿐 아니고 구원론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다 너무 커피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볼 때 그 브라질에 어디 가가지고 무슨 그 뭐 원숭이 똥에 담갔다 나온 그런 커피 한번 먹고 싶은 게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을 계산하니까 약 한 왕복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 그럼 우리가 올 여름엔 그거 한번 먹고 오자. 4천만 원에서 너무 다 바쁘니까 딱 하루 반나절만 머물기로 했어요. 그거 한 잔 먹고 다시 와야 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무슨 매니아들은 뭐 그런 일도 더 해요. 예, 그렇죠? 뭐 음식 찾아서 뭐 목숨을 걸고 정글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됐어. 1년을 계획해서 몇 년을 계획해서 4천만 원 모아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마침 그 샵이 오늘은 휴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적어도 커피 매니아들이 모여서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간다 그러면 1년 전부터 예약했겠죠. 그런 정도 계획 안 하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도요.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면 그 정도는 확실히 담보를 잡고 갑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돌아가시고 모든 값을 다 치렀다. 사랑하는 아들 다 이제 천국보 이렇게 얘기 약속하고 했는데 mere possibility만 열어놓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에서 그린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아르미니우스의 예수님과 우리 켈빈의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얘기했대요. 뭐냐면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르미니우스의 하나님은요 구원의 여부를 믿음의 결단, 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을 땐 천국 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범죄하거나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갈 땐 난 지옥의 자식이 되고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기질적으로 업앤다운이 좀 심한 여자 성도님이 혹시 계시다면 진짜 하루에도 수백 번 이렇게 천국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요 켈빈의 하나님은 그 구원의 견인차일 걸 견인의 교리 있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손을 붙잡지만 더 큰 손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닻을 내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가능해요. 권사님도 아시지만 아무리 아르미니우스라고 해도 다 개신교잖아요.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이 천주교와 가장 차별화된 게 구원의 확신교리예요. 천주교에는 구원의 확신교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해서 개신교의 종교계의 가장 큰 폐해를 구원의 확신으로 잡습니다. 구원의 확신교리가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가장 특징 지운다면 켈빈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아르미니우스가 구원의 확신교리를 그렇게 훼손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로마 캐톨릭 만두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김은동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술술 얘기한 게 다 실제로는 수업 시간에 성경론, 신론, 구원론, 확신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이 김은동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이 김은동 목사님이 어떻게 이 일을 잘하고 있었을까? 그 배경이 있어요. 제가 선배여서 그때 멀로 교수, 이제 제 지도 교수, 저는 그때 조교를 할 때예요. 수업 조교를 했는데 그 수업 타이틀이 제일 힘든 과목입니다. 수업 타이틀이 Divine Decree and Human Free Choice. 하나님의 작정한 인간의 Free Choice. 지금 그 문제예요. 뭐 여러분께 실제로 이제 얘기하지 못하는 다른 토픽들도 다 다뤘죠. 뭐 인프라, 수프라 뭐 얘기도 다루고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 학생들이 과제 내면 채점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때 정말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미국 아이들 그 수업이 석사도 아니고 박사 과정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하고 큰 차이가 없는 학생들인데 제가 걔네들 거를 다 채점하고 이러려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생 많이 하면서 배웠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쓰리라고는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날마다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된 대답을 사실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감리교 권사님, 우리로 하면 장로님이죠.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바쁘세요? 그래서, 아니, 뭐 오늘 프로그램 끝나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를 좀, 저랑 어디 가시죠? 그래서 딱 데리고 어떤 쇼핑몰에 데려가서 아주 좋은 옷을 하나 이렇게 사입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자기가 젊은 시절부터 아무리 감리교인이라도 성경에 진짜 이중론 있잖아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하여튼간에 장로교회 장자만 들어가면 목사든 전도사든 신학생이든 집사든 붙잡고 물어봤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 정도의 대답도 자기가 들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이웃이 이걸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아까 그 성공의 꿈 만났잖아요. 교파를 초월해서 사실 고민하는 문제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도 아르미니우스 뭐 그거 이렇게 잘 모르지만 거기에 그냥 앉아있는 거지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확실히 칼빈이 하나님과 맞는데 그거 이해하자 보니 하나님을 마치 알라신처럼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들도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나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질 못해가지고 자기가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장로교고 또 거기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무례하게 했다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런 배경을 얘기하고 옷을 사드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김은동 목사님이 신나잖아요. 그 옷을 딱 가지고 입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어, 그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이 배경 얘기를 쫙 했더니 사모님의 얼굴이 딱 굳어지네요. 당신 그거 어디서 샀냐고. 그래서 거기 나니까 빨리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김은동 목사님이 아, 그 권사님하고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였나? 갑자기 별 생각을 다 해야 돼요. 이 사모님이 대원외고 출신에 영어를 잘 하시는데 딱 가가지고 막 점원하고 얘기하더니 자기 옷으로 바꾸더래요. 싫어, 싫어.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야, 진짜 잘했다 그랬죠. 여러분 예정론 이 정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설명 잘하면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사진 공개하지 말라 그런지 아시겠죠? 예정론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랑. 사랑만큼 의지의 강력함이 표현되는 건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의 모든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Mere possibility,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동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그 큰 희생, 자기 생명을 버려서 이 큰 구원 역사를 이뤄놓으셨는데 Mere possibility만 제공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정말 최후의 심판 때 아이고 너는 지옥 가니 어떡하니, 이러한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문제에서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아르미니우스적인 설명은 성경의 하나님과, 최소한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한번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네가 선택하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정에 있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사랑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실제로 그 켈빈 선생님이 예정론을 갖고, 인간의 프리초이스 문제와 예정론을 갖고 피기우스라는 학자와 또 볼쉐기라는 학자가 큰 논쟁을 벌입니다. 그 책이 이제 굉장히 좀 두껍죠. 작은 책으로는 10권 이제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역시 이제 대가들은 쓰는 글 쓰는 게 달라요.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서론에서 그냥 간단히 딱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그거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예정론이라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한테도 예정론에서 가르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제네바 요리문답에, 교리문답에 있어요.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기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란 단어를 안 해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기원했느냐, 이것이 나로부터 기원했느냐, 아르미니우스,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기원했느냐, 이게 개혁주의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 다 자기를 생각하면 되죠.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 현상학적으로는 내가 현상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좋고 아 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지, 이 행태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 행태로 나타나기까지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동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자라면 누구나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상학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모든 동인이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예정론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믿음의 기원 문제입니다. 좀 테크니컬한 텀으로 보면 이 피기우스와 볼쉐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의 커스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믿음의 기원, 거기는 믿음의 기원이 아니라 선택의 기원을 설명하는 거죠. 핵심어가 for is in faith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지하세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도 예지와 예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리 본 예견된 믿음인 거죠. 이거는 누가 가진 믿음이냐면 신자들이 스스로의 자발적인 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가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 믿기로 했네, 그럼 선택해야지. 사실 이거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for is in faith이 뜨면, 혹은 cause of election이 믿음이다 얘기하면 이거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설명, 성경의 설명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믿음이라는 열매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믿음의 기원 문제가 예정론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원을 두고 있으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예정론이구나. 충분히 예정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믿죠.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믿은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면 그냥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켈빈도 예정론이라는 타이틀로 가르치지 않고 믿음의 기원이라는 것으로 요리문답에 넣어서 가르쳤습니다. 세 개를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아르미니우스하고 논쟁 안으로 들어가면 이 도표를 제가 좀 설명해야 되죠.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시간이 많을 때 가르치고 시간이 많이 없으면 그냥 뛰어 넘어갑니다. 다만 하나만 우리가 설명을 더 다시 드리면 우리 개혁파에서는 지금 얘기한 거죠. Faith as a fruit of election. 우리 선택의 열매로서 Faith as a cause of election. For,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근거가 우리의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 인간의 자발적으로 선택으로 이어진 그 믿음을 보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첫 도표에 이제 반은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만 설명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게요,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나 피터 롬바르 중세의 신학자가 와도요, 아르미니우스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아르미니우스의 이 설명이 성립하려면 인간의 자유선택이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어야 돼요.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의 이런 주장은 켈빈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의 이단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에도요 이런 이단은 없어요. 이 foolish in faith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몰랐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예지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foreknowledge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 바깥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갖는 걸 보시고 쟤네들이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면 내가 쟤를 예정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예지, 예정의 단계를 받고 예정의 근거가 예지고 예지의 근거는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나온 믿음입니다. 구도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로가 아까 그 구도를 그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뜻 밖에서 존재하지 않죠. 도표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2016년 지금 8월 16일 이 시점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누군가가 K라는 사람이 김 씨가 여기서 결단했어요. 그래서 신자가 됐어요. 이 김 씨가 여기서 결단하는 거를 만세전에 하나님이 보시고 예정하신 게 아니고 만세전에 보실 때도 이 K라는 집사님이 집사가 아니에요. 어쨌든 K라는 분이 존재하는 그 우주가 먼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상교회 여기 지금 수련회에 와야 되잖아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이 K라는 사람이 자기 자유, 겉으로 볼 때는 자유선택으로 믿음을 결단하기까지 이 우주를 만들고 현상교회로 초청하고 이 순간 설교를 듣게 하고 졸지 못하게 모든 요소들을 맡고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고 하는 내용들은 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디크리가 이 순간에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예지는 예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 지하고 정을 빼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행이 돼서 이런 우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세부 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정, 예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의 첫 번째 도표에서의 그 논리 전개는 일단 신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 이단은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준이 낮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밑에 도표가 있는 걸 볼 때 논의가 그렇게 만만치 않겠죠. 사실 아르미니우스도 이 도표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적인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날 웬만한 신학도들의 지식으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개혁파 사이에 이루어진 이 예정론 논쟁, 자유선택에 관한 논쟁 잘 이해 못해요. 아주 전자현미경 진짜 그 단위에서의 논쟁이었어요. 그 당시에서도 도르토웨이 때도 이렇게 가만히 세상에 그 판사가 이렇게 듣고 너희도 사실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단순화된 어떤 신학 논쟁과는 다르게 17세기의 논쟁은 조금 이제 더 복잡합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신학교 오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재밌어요. 근데요. 자, 봅시다. 우리 그 컨트롤. 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 3장에 2절에 보면 제가 그래도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이미 고백하는 신앙고백서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요. 이것도 신앙고백서에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칼럼이라도 꼭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가 예지하시는 그 지식을 따라 일들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여태까지는 그냥 믿음으로만 이렇게 막 넘어갔는데 사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마치 니케아의 그 신앙 고백서가 아리우스라는 이단을 전제한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도 이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도전을 염두에 두고 이게 신앙 고백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배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굉장히 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배자 들어보셨죠? 켈빈의 제자인데요. 가장 무미건 가장 그냥 이 예정론을 그냥 빡세게 가르친 사람으로 그냥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켈빈의 예정론은 별로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하는데 배자의 예정론은 마치 기독교의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만든 사람인 것인 양 이 개혁파를 싫어하는 신학자들은 배자를 늘 언급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배자가 쓴 그 신앙 고백서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다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배자의 글을 보면 배자의 그 가장 욕을 먹는 그 테이블 오브 더 프로디스네이션 그 예정론 그 도표 만든 거기에도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철저하게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배자의 예정론 성경의 가르침이다. 우리 어쩔 수 없다. 성경이 선포하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어거스틴파의 주의 전통을 따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세컨 커잘러티와 양립한다. 아하, 이것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컴패션하고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에서가 정죄받은 것은 자기의 정욕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컨 커즈의 부분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컴패션에서 고백한 것 그대로 배자의 예정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작정,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우리를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그 이제 도표를 만드는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도표는 반드시 밑에서부터 읽어야 된다. 그건 퍼킨스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 뭐가 있냐면 회개하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을 것이다. 아무리 예정론 할아버지를 가르쳐도 이 전도 현장에서 또한 설교 현장에서는 조건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다. 구원받고 나서 봤더니 나의 믿음의 기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 원칙에 있어서 전혀 벗어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의 열매로 이걸 갖고 사람을 겁주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의 교리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 및 악인의 회신과 전도를 위해 전력하라.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배자 선생님이 이걸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사실 켈빈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론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예정한 사람 다 구원 얻게 돼. No! 내가 그분에게 뭐 하나님의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뭐 불신자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로 하면 뭐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유기된 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유기의 문제 예정을 가르치니까 유기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택자는 개인적으로 정용하되 레프로베이트 교리는 절대 특정인에게 적용 불가하다. 범주로서만 남기는 거예요. 택자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속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유기자. 이거 개신교회 우리 개혁파의 예정론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그 범주가 있는 걸 알고 지옥 가는 범주가 있는 걸 알 뿐이죠. 그거를 개인 누구에게 특히 아무리 미워도 자기 남편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내 남편은 유기장구 같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켈빈 선생님 매장 다 야단맞아요. 뭐 어떻게 돼요? 악인의 회식과 전도를 위해 죽을 때까지 전력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정론은 신비다. The most high mystery.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정론에 대한, 그리고 자유의지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9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주셨다. 노예 의지를 이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작정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을 다 운명론으로 돌리는 것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사람은 탈옥으로 인하여 죄의 상태에 빠져 구원을 가져오는 그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를 모두 잃었다.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겠죠? 작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철저한 도덕적 리스폰서빌리티를 갖는 자유선택을 합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만 우리는 무능적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상태, 이건 지금 구원의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얘기하고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하게 하셔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 본래적인 죄의 결박에서 해방하시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으로 선을 자유롭게 의지하고 행하게 하신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현상학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내가 스스로 내 구원을 결단해서 나오는 것 같은 양태를 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양태를 띠도록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정용합니다. 얼터컬이라는 게 있어요. 빌리 그레함 집회 때마다 마지막 그러죠.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 손 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죠. 그때 늘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신 얘기가 Make decision for Christ. 거기서의 4는 방향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손든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게 해요. 그날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흥사가 와서 제가 오늘 부흥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시고 손 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속이죠. 그래서 누가 손만 들면 끝난 줄 알았더니 손 든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온 사람들 헌금 내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청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신학생들이 수업 듣고 나면 잘못 오해해서 이거는 저기 감리교와 침례교의 전유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거스틴, 켈빈 다 이것을 좋게 생각했어요. 퍼킨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설명 방식이 틀려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스스로 오는 건 스스로의 결단 아니냐. 외면적인 행위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손을 들고 예수 믿겠다고 오늘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께서는 어디에 역사하냐면 나는 이거 안 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이피전드 커스가 아니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셔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손이 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무릎을 일으켜서 좀 창피하지만 걸어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설명 방식이 다르지 우리도 그걸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어디서 보장되냐면 영적으로 선을 자유롭게 의지하고 행하게 하신다. Enables him to freely will to do. Beautiful.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볼 때는 지가 원해서 교회 가고 지가 원해서 예수님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극해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 지금 신앙 고백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서요. 제가 적용의 샘플도 하나 보여드립니다. 예, 유비와 정제를. 작정신학의 미학. Divine Decree and Human Free Choice.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 선택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이 책.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읽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좀 두꺼웠어요. 영어로는 그런데요. 한국말로 번역했더니 한 1400페이지가 돼, 세상에. 그래서 읽은가 이거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개혁파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을 알려면 이 책 한 권 정도 읽어야 되는데 좀 민망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도 제가 한 3주 잡고 이거 읽자 했다가 한 학기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학기에 걸쳐서 몇 주 이렇게 할애해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믿음의 본질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할게요. 청교도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신학과 이 예정론 어떻게 적용했나 한번 보세요. 역시 성경을 주의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도다. 하나님이 택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주죠. 자, 이건 진짜 예정론인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예요. 작정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를 지금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가 보는 게 아니라 시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이 틀려요. 과학하시는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 강단에 쓰는 사람은 과학으로 나가지 않고 약간 시어로 나가야 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택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바로 그 능력, 즉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신다. 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믿음을 생성해 주시는 자들의 영혼에 항상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전능한 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감지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이 전능한 능력에 우리가 위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나? 긴가민가? 그거를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말은 하나님은 영혼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때 압도적인 능력을 항상 눈에 띄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실 때처럼 자신의 강력한 손길을 사람이 감지하게끔 오시지 않는다. 선지자들의 경우는 좀 예외적이라는 거죠. 종종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가시고 자신과 성령과 능력을 사람들의 영혼과 뒤섞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주신다.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전능하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꾸준히 이끄신다. 뷰티풀.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전능한. 무슨 전능한 능력은 그냥 하늘을 가르고 무당당꾼 이걸 연상하는데 그 전능한 능력이 어떻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하나님은 마치 본문 해석입니다. 보모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칠 때 다루듯이 에브라임을 다루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고 말씀하신다. 보모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자신의 힘을 아이의 힘에 결합시키는 이 비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만일 보모가 내적인 힘을 아이에게 초자연적으로 불어넣어주면 완전한 비유가 될 것이다. 약간 2% 부족하지만 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하는 전능한 능력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음에도 항상 지각하도록 하시지 않으신다. 보모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칠 때 그 아이를 다루듯이 다루신다. 당신도 알다시피 보모는, 그러니까 엄마들이죠. 엄마가 아이를 서둘러 끌고 가지 않는다. 걸음만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담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힘을 감지하도록 하지 않는다. 아이가 걸음을 뗄 때마다 누가 힘을 뺀다는 거예요? 엄마가 힘을 빼는 거예요. 보모는 자신이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다. 그러나 보모는 먼저 아이를 부드럽게 앉힌다.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자신의 두 발에 힘을 주고 일어서 보라고 한다. 당신도 그렇게 말하곤 한다. 아이가 서 있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엔 한쪽 발을 내디뎌 보라고 한다. 보모는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대한다. 부모는 아이의 약한 상태와 조건에 자신을 맞춰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드리실 때 그런 식으로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기 이렇게 저도 애들 이렇게 걸음마 가를 때 양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부모의 힘으로 하잖아요. 한 걸음 떼봐 한 걸음 떼봐 그러면 애가 엄마 말 듣고 엄마를 믿고 엄마 손에 의해서 한 걸음을 딱 들죠. 그 순간에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배신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어서기도 힘든데 한 발 쪘는데 엄마가 힘을 빼는 거예요. 이런 왼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발을 디디면 난 넘어지면 어떡하지? 디딜 때까지 엄마는 손을 빼고 있죠. 진짜 넘어지려고 그러죠. 그때 엄마가 손을 잡죠. 꽉 잡아요? 살짝 잡죠. 잘했어. 다음 발 뛰어봐. 다음 발에 또 배신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힘을 빼죠. 그러면 또 엄마가 손을 잡아주죠. 부모가 아이를 그런 식으로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 걸음마는 부모의 힘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아이가 마치 스스로 한 것처럼 박수 쳐주죠. 하나님은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일어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도록 하신다. 하지만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팔로 붙잡아 주신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의 한 발을 내디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간의 힘을 주신다. 참 기가 막히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나님이 어딨어? 토요일 날쯤 그 우리 조장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내일 수련회인데 같이 안 가실래? 집사님 그 애가 그 친구 누구 되게 좋아하는데 걔도 오는데 뭐 이런 말 슬쩍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 마음이 없다가 에휴 맞아 우리 애가 그 여자 요즘 후딱 빠져가지고 맨날 편지 쓰고 그러던데 내가 안 간다고 하면 더 실망하겠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작은 하나의 연을 잡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온 거예요. 아이나 다를까 맨날 졸다가 근데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났는데 그때 마침 자기 마음을 후벼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결신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강압적으로지 않고 그렇게 약간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약간의 힘을 그 사람의 능력 속으로 슬며시 집어넣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심장의 운동에 맞춰서 지탱해주고 도와준다. 우리 심장 박동보다 더 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신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고 압도적인 이런 능력으로 임하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능력을 사람의 감각에 맞춰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하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바로 그 이끄심을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는 말씀에 의해 해석하면 된다. 아주 개혁파적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얘기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절대로 나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부모가 걸음마는 거로 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게 그때그때 마치 여러분이 뭘 선택을 잘해서 한 것처럼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주변에서 부모가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온갖 자존심 구겨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니냐고요. 그 어렸을 때 엄마가 나 걸음마 잘 가르쳐줘서 그거 감사하다고 카드 쓰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엄마가 해줬지만 그냥 자기가 스스로 힘으로 큰 것처럼 그러죠. 그래도 엄마가 섭섭해 안 해요. 그냥 그렇지 기특하게 잘했지. 여러분 옆에 영적인 지도자들 그렇게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은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하나요? 섬겨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숙했으면 나도 그렇게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책임감을 느끼고 보모선이 되어주는 이 정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해석했죠. 청교도 다요. 설교가 이것을 끝이지 않습니다. 17세기를 공부하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 관한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움직이게 할 힘을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떡하라고요? 주저앉을 게 아니고 아하! 지금은 엄마가 힘을 빼는 타임이니까 내가 한 걸음 내딛는 타임이구나. 내가 한 걸음 내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인생에 해답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내가 주저앉을 게 뻔한데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이상 붙들 수 없을지 그 마음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주저앉기 직전에 다시 엄마가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데 세게 붙잡지 않고 조금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 다음 한 발짝을 떼게 하시겠죠.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숙하는 거죠. 예정론의 적용을 청교도 설교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적용합니다. 누가 예정론을 가르치면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킨다, 전도 안 해둔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운명론도 아니고 예정론을 배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 하나 소개하죠. 미국의 리처드 멀러 선생님이 인간의 자유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총정리입니다. 개혁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부정한다는 편견에 대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칼뱅과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의지의 자유로움, 특히 강제로부터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인간의 타락과 은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선택을 반대한 것이다. 이 외에 세상 만사에 대해서 개혁주의 교리는 우유성, contingency, 특히 otherwise의 차원, 꼭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를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아, 제가 개혁주의 신학 공부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중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봤더니 세상에 이게 그 쉬운 언어로 이게 그렇게 다 반영돼 있었던 거예요. 이 제가 지금 길게 설명도 안 했잖아요. 전체도 아니고 다만 3장 1절에 대한 주해를 한 시간 좀 넘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아 많이 여러분 배우셨죠? 이러한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아이고 심화학습. 이제 심화학습 어렵게 생겼죠?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문제 여러분 가운데 청년 등에 인프라 수프라 뭐 이런 거 이제 고민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박사가 된 학생들 답안지 이런 것들 채점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멀로기서 한번 찾아갔어요. 아, 채점을 해야 되면 내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뭐 없냐? 이제 멀로 교수가 웃으면서 하나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 타락 전 예정이니 타락 후 예정이니 이거는요 시간 개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여러분 이미 자유하세요. 이건 다 뭐냐면 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in divine mind,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을 거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그 논리적 순서를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본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예정이란 거는 one simple act예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one simple act를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때 어느 순서로 설명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 수프라 갖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오 제발아 제발 선악 갖다 먹었다 성부 성자 성령 빨리 모여라 그래가지고 우리 긴급 대책회의 아 그러면 이제 해. 이게 인프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 시간의 흐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미 창세 전에 in divine mind 하나님의 지성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의 언어로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에피소드는 아주 도움이 돼요. 나중에 이제 곱씹어 보세요. 우리 멀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인류를 창조해야지 인류를 창조하고 예정이라는 거는 predestination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The elect. 선택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예정의 대상이 되는 인류. 그게 하나는 큰 진흙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흙덩어리가 때가 안 먹고 깨끗하면 수프라. 진흙덩어리가 때 묻었으면 인프라. 그럼 돼요. 끝. 그거 제가 더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한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드셨다 그러면 논리적 순서상 아 하나님의 선택 행위가 인간의 범죄를 고려하기 전에 이미부터 이루어졌으니 아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자와 유기자를 따로 구분해 창조하신 것이다. 좀 하나님을 좀 부당하게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장점 때문에 그 수프라를 우리가 가르친 거죠. 장점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공리, 맥심이라 그래요. 수학의 근의 공식 같은 거예요. That which is last in execution ought to be first in intention. 이게 뭐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반드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첫 번째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물을 모르는 신이라면 그건 전지전능한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수프라의 모델이 좀 맞지만 그 모델의 약점은 하나님을 마치 죄의 저자로 만드는 것 듯한 인상을 줘.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 중에 대략 한 30% 정도가 수프라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인프라 모델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려고 하는 그 선택의 대상이 이미 범죄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타락한 대상을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행위는 오로지 은혜로운 행위밖에 없어요. 선택하는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모델이 조금 더 성경에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든다 해서 그 모델이 조금 더 이제 파퓰러했다는 거. 그 둘이 조금 아규먼트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교리적인 다른 차이를 빚어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말이 수프라 인프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배운 거는 크레아빌리스 엘라빌리스 그 수프라 인프라 사이에 적어도 세 단계,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네 단계가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건 너무 많아서 실제로 17세기 논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대충 들었던 생각보다 훨씬 논의는 풍성하고 다양했다는 것. 예, 이런 것도 신학교 오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아, 이런 도표도 있었네. 이것도 넘어가고. 예, 그러면 강의를 끝내고 아까 처음 그 도표가 하나님의 작정, 지금 예정 마무리했어요. 구속언약 남았거든요. 근데 남은 한 번 더 강의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칼빈의 생애 뭐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구속언약 그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 책인지. 적어도 다음 클래스에서는 켈빈 선생님 좀 아쉽지만 켈빈 루터를 다 사실 양보했었어요. 그러나 얻은 게 성경이죠. 그 마치 신천지의 사람들이 왜 빠지는가 우리가 좀 여러 번 맛을 보게 해드릴게요. 구속언약이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이런 책이었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에 일부를 여러분 좀 맛을 보게 할 테니까 성경책과 노트 하나 딱 그 펜 하나 가지고 오시면 그 구속언약에 뭐 성경 한번 읽는 그 텍스트 한번 해석하는 거 그거 하나 연습하고 이제 전체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